모든 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도 보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줍지 않게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재앙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질 때 제일 큰 재앙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산다면 그 심령만큼 지옥이 없고 재앙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움을 감사하고 내가 존재함을 감사하고 제일 큰 감사는 무엇보다도 구속함을 입은 은혜죠. 어떻게 할 뻔했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 뻔했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 뻔했나 하는 게 아주 소름을 끼칠 정도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또 함께 격려받은 은혜,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2장을 좀 마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행동 기준과 동양인들의 행동 기준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그 행동 기초가 양심과 죄의식이에요. 아주 이거를 중요한 행동 판단의 근거로 여기죠.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치입니다. 염치.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전율스러워요. 지난번에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가족을 다 그 쓰나미에 해일에 잃어버린 어느 어머니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얘기 그 기억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죄송하지? 그런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정상인가 싶어요. 뭐 거기서 운들, 누굴 원망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물론 이제 국민의식에 따라서 그런 좀 판단근거가 틀릴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일본을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 장군들이 그렇게 활복을 했죠. 할복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는다. 장군이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행동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국 사람들의 행동 기초는 뭐죠?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행동 기초는 재수가 있냐 없냐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지난 얘기니까 뭐 여과 없이 좀 고백할 게 하나 뭐냐면, 모처럼 그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아들놈하고 고수부지 바람을 쏘이러 나갔어요. 근데 길을, 이제 숲길을 그 걷다 보니까 좀 멀리 가게 됐는데 갑자기 뭐 소태 만난 것처럼 오줌이 마른 거예요. 오줌이.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컴컴하고 그래서 거기 갈대숲이 잘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로 걸어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그냥 숲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놈이 막 뛰어오더니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줌 누르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그러냐요. 이 안마이 거기 가려면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 밤인데 뭐 어때. 그리고 이게 뭐 다 흘러가겠지. 귀엽고 허리춤을 붙잡고 힘이 저보다 세니까 제가 견디질 못하겠더라. 알았어 알았어 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2km 넘게 돌아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놓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 사람은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그런데 사람이 가장 견디질 못하는 게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수치를 드러내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숨겨줘서 우리가 폼잡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다 여과 없이 하나님이 드러내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얼굴 들고 앉아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덮다라는 데서 기원이 됩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늘 그 은혜를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데 안 들을 경우에는 그냥 드러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니, 위기가 아니죠. 이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수치를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아프겠죠? 견디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겪습니다. 벌거벗긴 채. 뭐 사실 성화 같은 그림에는 헝겊조각 몇 개 걸치고 나오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벌거벗겨진 채 수치가 드러나고 군중들이 어디를 때렸죠?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다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라 모멸의 장소입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수치는 사실 우리가 겪었어야 될 수치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대신 겪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자, 그 방법을 좀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뭘 패하냐면 앞을 보실까요? 모든 절기를 명절을 다 패해요. 이게 뭐냐면 제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과 절기에 지키는 제사는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그 제사는 원래 성격이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히브리 말은 깊이 어원을 따져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성격 자체가 감사 제사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감사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다 없애겠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너희 속에 감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서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재앙의 심령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 교육자들 이렇게 만나봐도 보면 감사가 없는 교육자가 있어요. 다 목회가 안 되는 것도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장로님들이 속을 새겨서 목회가 안 되고 어느 집사가 긁어서 목회가 안 되고 다 외부의 원인이 있어요. 만나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씁쓸하고 서글프죠. 그런데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재앙에 가까운 심령이 감사가 사라진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하면 감사예요. 그 감사의 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즐거운 사람은 늘 찬송을 하고 다녀요. 맞죠? 항상 감사가 넉넉한 심령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심령은 그 입에 찬송이 마르질 않아요. 늘 흥얼흥얼흥얼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그 속에 감사가 영이 흘러넘쳐서 그래요. 믿습니까? 네? 찬양하는데 남 흉보고 욕하고 탓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찬양이 다시 샘에서 물이 터쳐나오듯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명절을 폐하는 거예요. 절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속에 감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성경을 좀 보시죠.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두 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죠. 포도나무와 뭡니까? 무화과. 자,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포도주가 항상 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포도주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작년 7월 1일 날 첫 설교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설교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잔치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 잔치하며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광경처럼 인생에 잔치가 끊어진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잔치가 중단이 됐어요. 뭐가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주는 결혼잔치에 신랑만큼 신부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술의 의미를 넘어서 포도주가 갖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이 말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서서히 가치 전환이 오는데 뭐냐면 돈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심령의 낙인 걸 알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근심을 던져주는 존재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요, 돈은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은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에 걸쳐 뭘로 훈련하죠?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할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해요. 왜? 사람만큼 끔찍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로메로 신부가 나오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 군부 독재의 항거에서 그 엘살바도르 신부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고문당하는 백성들을 보게 돼요. 정말 무서운 고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눈앞에서. 이때 그 신부가 이런 절규를 터뜨려요. 우리는 인간이야. 인간이 이러면 안 돼. 너무 영화를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그렸다 좀 아쉬워요. 인간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야가 아니라 인간만 그런 못된 짓을 해요. 짐승 세계에서도 승패가 갈라지면 그걸 끝나요. 근데 꼭 죄 뿌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못 먹으면 죄라도 뿌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절대 인간을 좋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지가 없는 죄인.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를 우리 시선으로 돌리게 만드는 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인간을 괜찮은 존재일 것처럼 그려놨어요. 썩 그렇게 휴머니즘적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영화이지만 인간이 뭐냐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신부가 그래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린 인간이잖아. 인간이 이러면 안 돼.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니까요. 착각을 해요. 제일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드러내면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감사가 끊어지게 만들고 기쁨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와 패물로 뭘 했다고 되어 있죠? 장식을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데 적극적이었다고 말이에요. 귀고리와 금 패물로 장식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열애하고 사랑하는데 너무도 적극적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불납이 아시죠? 불나비는 어디로만 달려듭니까? 불로만 달려들어요. 근데 그건 죽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글로만 달려들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딱 보면 저 사람 저거 죽는 자리인데 그런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려들어요. 저거 붙잡아야 사는 것처럼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끔은 아뜨거워하도록 허락해요. 왜? 절대 사람은 겪지 않고 항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다 과거가 있잖아요. 말로 해서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말로 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손에 붙잡아 놓고 아 뜨거워 하고서야 결국 그거 다시는 안 만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를 여과 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를 열심히 했던 존재인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3절처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나십니까? 열두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미리 보냈죠. 며칠을 정탐했습니까? 40일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1로 딱 갈라져요. 둘은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크고 장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은 장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거기는 포도알 하나가 애 머리만 하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만 하더라. 방성대곡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울었어요. 그 부정적인 울음소리는 한밤중에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치병처럼 전염이 되었습니다. 확 퍼져나갔어요. 이런 건 빨리 가요. 이런 거는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온 장막에 통곡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역사는 늘 다수가 옳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 늘 한 사람의 소리, 두 사람의 소리, 소수가 항상 악을 쓰고 소리치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게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게 역사의 교훈이죠.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너희가 불순종한 시간대로 하루를 곱하기 1해서 1년을 쳐서 40년을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 돌아다니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이에요. 40일의 보고를 전부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불순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한 그 정탐의 시간을 내가 40년으로 되돌려줄게.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뭐 배웠나요? 뭐 배웠죠? 떡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잘 섬겼던가요? 그리고는 딱 한 줄로 정리한 결론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딱 하나의 결론이에요. 40년 결론이에요. 떡 달라 그랬더니 떡 주니까 잘 섬겼니?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교훈 하나를 겨우 얻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은 지독한 아픔을 통해서 겨우 단어 하나 정도를 교훈으로 걸러가져요. 참 인간만큼 더디 잘하는 것도 없고 더디 배우는 존재도 없어요. 참 안 배우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게 이제 내가 그를 타일러서 이랬는데 이게 원문에는 조금 뉘앙스가 이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꼬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꼬셔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거친들. 자, 이거 보세요. 가끔 가다가 우리 인생길에 갑작스러운 돌풍과 폭풍우가 임할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임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마치 열대지방에서 한낮에 후다다닥 내리는 스콜처럼 폭풍우처럼 그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드겨서 거친들로 데려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한복판에 반드시 그런 영역을 한 번쯤 꼭 두세요. 그게 젊을 때든 늙을 때든 한 번은 꼭 두세요. 왜 둘까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이야말로 사람은 뭘 구분하는 시간인가 하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를 구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그 시간 그 환경을 겪지 않고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헷갈려서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살아요. 엄벙덤벙 그냥 섞어가지고 막 살아요. 그런데 집에 불 한번 갑자기 나보세요. 불 나면 뭐 들고 뛰어나올래요? 그게 그 사람 보물이거든요. 뭐 들고 뛰어나올래요? 뭘 생각을 합니까? 애 없고 뛰어나와야지. 불 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똑같은 이치예요. 인생에 한번 그런 불 같은 시험이 닥칠 때 사람은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걸 그때 확실하게 체득적으로 배우게 돼요. 이거는 자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받아 적으세요.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받아 적으려고 그러네요. 이거는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터디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몸으로 체득해서 세포까지 이제 그런 유혹 글자만 와도 막 쩌릿쩌릿할 정도로 이거를 체득해서 배워야 돼요. 이건 겪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아 뜨거워하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예 은퇴가 다림이라는 건 말이지 이게 달구어지면 이게 식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애들이 손 안 대요? 못 알아먹을 땐 계속 손 댑니다. 그리고 아 뜨거워한 다음에 다시는 다림이 디귿자만 봐도 도망가요. 다시는.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겪어야 고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득한다 그래, 체득.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온 인생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경 말씀 속에 외워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이거를 겪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 못해요.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달라요. 겪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이론으로 외워가지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저 송 목사는 겪었나 보다 표정이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죠. 자 이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50분인데 아직 본론이야? 예, 늘 본론이 결론입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15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이 부분 한번 살펴봤었죠. 아골골짜기로 무슨 문을 삼아요? 소망의 문을 삼아요. 아골골짜기는 어떤 역사의 아픔을 가진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10배 되는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뒤져봤더니 누가 걸렸는가 하면 아가이라는 존재가 범인으로 들통이 났어요. 아가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삽디 아들, 갈미의 손자, 아간. 그 말은 재밌는 언어 유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감자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요. 그러면 아가이라는 말은 싹이란 뜻이고 그 싹은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열매를 만지면 되는 건데 이 아가이라는 존재가 그만 금은부치를 탈취하여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한 집안씩, 한 집안씩, 한 족복씩 파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죄가 장막 밑에서 드러나요. 그게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동체의 죄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악함도 약함도 죄악도 한 개인의 죄로 여기선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의 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간이 들통이라서 그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괴로움이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돼요. 괴로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형벌을 주실까요? 왜 그런 고통의 사인을 남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다시는 이러한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은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골 골짜기를 무슨 문으로 삼아요? 소망의 문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임하는 저주 같아 보이는 슬픔도 그것이 절망과 슬픔과 저주로 종결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뒤에는, 그 밑에는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어떤 질고, 어떤 슬픔, 어떤 분노, 어떤 칠흑 같은 밤중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반드시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거기는 지금은 당장 아골 골짜기처럼 괴롭고 환난 많은 골짜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복판에 반드시 그러한 골짜기를 두실 때는 거기에 소망의 문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소망의 문. 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모든 기쁨을 되돌려주는 거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으리라. 자, 여기 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으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야 할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 무슨 밤을 지나죠? 유월절 밤을 지나요. 유월절 그 칠흑 같은 죽음의 밤은 누구의 죽음이 전제된 밤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밤이에요. 우리는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면 아골 골짜기의 뼈무덤 속에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오던 날과 같이 응대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아골 골짜기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영적이고 역사적인 반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 십자가 붙잡고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고백하여 일어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